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 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교회의 직원의 위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직원이 잘 설 때 마치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잘 만나듯 좋은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원이 잘 서지 못하면은 기대하기 어렵고 성장이 힘듭니다. 자녀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큰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로와 집사입니다. 장로고 둘째는 집사입니다. 먼저 이번에는 이 집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장로들에게 권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성경에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고 했습니다. 이 본 베드로서는 베드로 사도가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스스로를 일컬어서 뭐라고 해요? 자기를 일컬어서 장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유의해서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가락이 각이한 위치와 사명과 구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그 의중 속에 어떠한 뜻을 가지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세웠는지를 파악을 하고 또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좋은 결실이 그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사도인데 왜 함께 장로된 자라고 했습니까? 또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 교회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는데 나도 장로로서 권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는 사도인데 장로입니까? 장로가 아닌데 장로라고 그랬습니까? 장로인데 장로라고 그랬습니까? 장로가 아닌데 장로라고 한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인사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분명히 다른 직책에 있는데 나도 같은 직종에 있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분명히 베드로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했습니다. 장로란 의미는 본래 연장자를 의미합니다. 나이 지근한 사람, 나이 든 사람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 말이 교회 안에서 사용될 때에 연장자, 나이 든 분은 물론 존경의 대상이고 비중이 크지요.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바로 성숙하여 교회를 지도할 만한 사람에게 붙여져서 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집사와는 구별됩니다. 집사는 장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 6장에는 분명히 집사의 직책을 분명히 언급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로를 따로 또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직분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으로 우리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건 항전직제라고 합니다. 사람이 그런 건 항전직제인데 그것은 집사와 장로, 장로와 집사입니다. 어떤 때는 장로를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집사는 뭐 하는 일입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 보이는 대로 교회의 살림을 맡아 봉사하도록 하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주로 당시로 말하면 많은 헌물과 그 헌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잘 관리해서 나누어주는, 처음에는 통합했어요. 사도들이 같이 이렇게 해서 혼자 이걸 다 하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가 오히려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집사를 세워서 분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장로는 뭐 하는 직책입니까? 장로는 주로 말씀 봉사에 헌신했습니다. 이 장로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도 장로급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다 통틀어서 장로라고 했습니다. 사도, 선지, 교사, 오늘날의 목사, 또 전도자, 그리고 물론 장로, 오늘날에 일컫는 장로, 이걸 일명 감독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포함해서 장로급의 장로의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장로는 장로, 그러면 우리의 교육자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치리 장로라고 이렇게 구별돼 가지고 조금 약간 이상하게 발전하는 그러한 유의 직책에 대해서는 권면한 데가 없습니다. 감독 아니면 장로해서 권면했는데 교육자의 급에다 놓고 권면했습니다. 이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이 직분을 좀 압축한다면 집사는 살림과 물질을 중심으로 한 교회 봉사를 하는, 물론 말씀을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장로는 뭐 하는 것입니까? 목사도 장로입니다. 장로의 정치에 보면 장로를 두 급으로 나누는데 벌써 잘 표현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어쨌든 두 급으로 말을 했는데 말씀과 치리를 겸한 위치를 목사라고 그랬고 치리만을 하는 분을 오늘날 치리장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상당히 표현의 미숙함과 표현의 부족함이 많습니다. 성경 배경 자체에서는 이 둘이 근본적으로 하나에서 한 범주에 속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범주 안에서 그 근본 위치와 그 위치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많은 병폐가 발생해요.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오늘 가지는 여러 가지 병폐, 데려다 보면은 그 무용한 병폐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직책 이해를 제대로 못한 데서 온 겁니다. 별개 것이라고 하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교훈하실 때 이 베드로도 나도 장로로서 권하는데 우리 장로들은 이렇게 할 것이라 한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교회 봉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사실의 내용 보면요, 여러분 가만 읽어보세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게 오늘날에 가지는 장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권면 같습니까? 목사에게 하는 권면 같습니까? 여러분 성가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목사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장로의 오늘날의 장로님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같이 포함된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아직 그렇게 되질 않았죠. 목사하면 우리 저 장로하면 우리 교육자를 가르쳤어요. 목사라고 별칭으로 잘 안 불렀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장로님 하면은 목회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 근본 위치입니다. 교인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위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장로 안수가 되면은 가만히 있다가 그저 기도 한번 한다든지 그 필요하죠. 그는 근본 위치에서 뭔가 떠난 거예요. 근본 위치에서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거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병이 드니까. 그래서 오늘날 장로회, 장로교회 병폐가 이런 데서부터 이상한 이원 구조적인 것을 만들었어. 게다가 그 한, 조금 나가서는 한 번 더 부패했어요.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교역자의 위치가 또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하면 교황이라고 하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교황은 없습니다. 이 캐토릭으로 나가는데요. 이 캐토릭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구태여 말하자면 성경은 맨 밑바닥에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있고 그 위에 교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보다 교회가 성경을 정했다 해서 교회가 권위가 더 있고요. 교회보다 누가 권위 더 있어요? 교황이 권위가 더 있습니다. 이 포업이 권위가 더 있다고요. 그러니까 포업은 잘못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 뭐 교회고 성경이고 다 이렇게 말. 그렇기 때문에 캐토릭에는 이 우리들이 66권 본래 사도들이 준 거 아니고 그것다가 또 보탰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덧붙여놨어요. 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경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영감은 될지 됐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고 벌써 역사적으로 역사 기독교 역사 초기에서 한 건데 그걸 보태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놔서 그냥 신격화에 올라가요. 이것이 이 교육자에 대해서 극도로 부패해서 중세에 와서는 말할 수 없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일어났죠. 말씀은 중세 개혁은 뭔가 하나님 말씀을 가장 높은 위치에 놓은 거예요. 신교가 그의 단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결실을 거둔 것은 말씀을 가장 높은 위치에 놓은 것입니다. 말씀,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죠. 뭐 교회라는 사람이 일치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이 가장 모든 것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어떠한 것도 갖다 댈 수 없는 절대의 표준을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자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절대 권위를 가지고 이 교주성 교파는 위험합니다. 한때 저 갔습니다만 그분이 그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니 아 저도 어릴 때 그 뭐 하도 목사님들까지 다 간다고 해서 그렇지 열심히 부산 공설운동장에 막 따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가서는 성경을 헌신짝같이 버리고 기도는 자기 혼자 할 수 있고 안수기도도 자기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세상에서 그러더니 마지막에 예수를 부인하더니 마지막에는 하나님 다 부인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엄숙이 선포하더니 그 거짓된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들어 섬길 때에도 성경이 가르치는 한도 안에서 그 말씀 앞에 다 평등합니다. 목사도 평등합니다. 그럼 목사는 왜 세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이 있어요. 강단이 높다고 제단이 아닙니다. 이건 제단이 아니에요. 좀 더 낮춰도 좋아요. 이것은. 예, 조금 더 낮, 밑에서 해보니까 좋아요. 이거 뭐 여기는 더 속된 거고 여기는 더 거룩하게 이렇게 권위를 부여하는 건 조금 조심스러운 겁니다. 밑에서 하나, 앉아서 하나, 하나님 말씀이 권위는 꼭 같은 것입니다. 질서를 가지기 위해서 교회는 무질서하게 하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그러므로 이 장로님들도 목회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 주일날 돼도 그래요. 오후에 다른 어퍼인트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장로님들은 주일날 신방해야 됩니다. 목사가 못하는 부분이 신방해야 돼. 사실은 교역자입니다. 무급 교역자입니다. 자비량 교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본 사명은 뭐입니까? 여러분, 집사님들을 세우실 때 왜 세웠어요? 장로 위치에 있던 사람들, 사도를 위시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손이 못 돌아가기 때문에 아, 이들은 세워서 이들을 이렇게 좀 분담을 해야 되겠다 해서 물질과 재정 문제를 부탁했었어요. 물론 이걸 뭐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그건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전통보다 성경이니까요. 관례보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앞으로도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이 좀 빨리빨리 자라야 되는데 자라서 이 교회 안에 모든 생활 물질 이 금이 다 이것을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목회해야 됩니다. 신방해야 됩니다. 오후 안 나오면 오후 신방하고 전화하고 신방 다른 거 하면 그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건 벌써 장로의 위치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르칠 때 사도들이 이것을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뭐 같다고 그랬어요? 뭐 같다고요? 뭘 하겠다고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교역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목회적으로 담당할 장로급의 사역자들이 할 일 기본 일이 뭐인고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에 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 사실이 새벽 기도까지 와야죠. 그리고 뭐더더라도 새벽 시간을 꼭 일어나서 제가 여러 번 권면한 것도 그거예요. 일어나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목사와 장로들, 이 교회 장로 위치에 있는 사도도 장로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인가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연구해야 됩니다. 일하기 전에 그거 해야 돼요. 물론 일도 중요합니다. 다른 희생도 다 중요하고 참 뭐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거 하지 아니하면 그게 무의미합니다.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수시로 정해놓고 초대교회 때 장로님들 다 그거 했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신방하고 이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적 차원에서 성경이 가리키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한 것을 여기 본문 성경이 여기 치리장로 별도 권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치리장로에 대한 구태여 치리장로가 성서적이라고 한다면 치리장로를 포함한 권면입니다. 성경은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위치 떠나면 뭐이 된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위치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가서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겠는데 아 그럼 하나님은 당신을 뭐라 그러는지 그 사람들이 묻기를 백성들이 묻기를 그 하나님이 대체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왜 나 도저히 잘 모르겠어요.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하나님의 위치는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너는 너다. 사람은 사람이다. 처음부터 그 위치가 분명합니다. 너는 사람. 그래서 에스겔에게 많이 부른 호칭이 뭐예요? 뭐라고 에스겔에게 많이 불렀죠? 에스겔서에 제일 많아요. 아무개야 그럴 때 뭐라고 주로 불렀어요? 예, 그 말씀도 맞고 제일 많이 부른 호칭이 있어요. 뭐야 그랬어요. 예, 인자야 사람아, 사람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 위치를 안 지키고 뭐이 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위치 떠나. 유다서에 보면은 위치 떠나면은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도 되고 우리 앞으로가 이제는 이곳에 와서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는데 무슨 본을, 이 마지막에 본이 되라고 그래요. 무슨 본을 세울 것입니까? 내 위치를 지키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건 모든 비즈니스나 뭐 그건 다른 걸 핑계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장로나 목사의 위치에 서 있으면 같은 거예요. 같은 걸 논하는 건데 별도 의미는 없어요. 다른 데 여러분 있으면 제가 말했어요. 어디 가도 꼭 장로할 땐 목사 권면에 오늘날에 와서 지리장로가 성서적이라면 해석이 많이 따르겠습니다만은 그 안에 포함된 거예요. 꼭 기도해야 돼. 성경은 이건 반드시 바쁘다고 안 한다면 그건 벌써 그 위치를 벗어나는 겁니다. 못합니다. 바빠서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그 다음에 재직 해모이고 당 해모이면 무슨 말 할까요? 결혼을 뻔하죠. 내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 감정, 내 사상, I think, 나만처럼.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그게 하나님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다 실망하고 거기 문제가 생기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혹시 문제가 있으면 말을 못 합니다만은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은혜 중에서 가족적으로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초를 더 공고히 하고 튼튼히 해서 본을 안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목회적 차원에서 이것이 거의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헌법도 기준,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교육자들만 하는 건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유급으로 하느냐 무급으로 하느냐 그게 다른 것뿐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위치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어폐라기보다는 현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른 거 위치를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장로가 되면은 그룹의 회장이 된 착각을 가지고 명령을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 목사에게도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죠. 저렇게 하죠. 회장이 아니에요. 다분히 착각을 하고 이젠 절대 권위자가 된 착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치 이해가 확실할 때 그 장로님은 참으로 권위 있고 다른 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잘 그 기초부터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튼튼하게 서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좋은 결실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유기체이기 때문에요. 머리 혼자 할 수도 없고 손가락이 혼자 안 됩니다. 이 계시록 7교회를 보니까요. 그 교회가 한 사람이 잘못해도 너희 교회에는 이런 죄가 있다. 이렇게. 야, 그 순교자가 난 교회인데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보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났다. 너희 교회는. 그러나 너희 교회 음행하는 일이 교리적으로 타락해서 이건 이세벨을 용납하고 두아드라 교회는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 교회 역시 이세벨을 용납했다. 니골라당을 예, 부가모 교회도 용납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각기 위치에서 잘 감당해 갈 때 그리고 집사님들을 선정할 때도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을 택했거든. 그런데 장로님들 목사야 얼마나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장로 목사 같습니다. 목사도 장로입니다. 이건 헌법에도 말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보상은 주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그에게 보상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직무수행의 원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이해를 바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직무이해를 바로 한 다음에 일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장로는 요한도 자기를 장로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했어요. 장로급에 속하는 지도자로서의 일원으로서 말씀했는데 그것은 어떤 일이냐? 고난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교회 생활하는데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우리 큰 시험 당했어요. 시험 없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에요. 공동묘지에 가면은 시험이 있어요? 태풍이 불어와도 미풍이 불어와도 그 시험 없어요. 죽었으니까. 산 생명에는 시험이 시련이 옵니다. 살았기 때문에 그걸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투쟁이 있고 창조가 있고 믿음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 교회 직원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죠. 넘어지지만 또 일어서고 일어서고 하는 훈련을 많이 받으니까 많이 시험해 보고 세우란 말이죠. 그 말은 뭐인가 하면 오래 두고 보라 이 말이에요. 너무 자주 넘어지는 사람은 곤란해. 그런 사람이 비중 큰 위치에 들어갔을 때 자꾸 넘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기둥이 자꾸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집이? 자꾸 쓰러져. 매 하루에도 한 번씩 쓰러지는 거예요. 기분 날 때마다 기둥뿌리를 가지고 흔들어 대다가 기분 내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갖다 세우고 또 집을 지어야 돼.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것 여러분 물론 첫째 책임 비중은 목사가 크지요. 목사 장로가 예 담임 장로가 커요. 그러나 여러분 책임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 넘어지고 자꾸 쓰러지고 온갖 시험 다 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를 세울 때 철저한 그 점검을 하고 세우라고 그랬어요. 안수 집사 가운데도 역사적으로 보면 전설에 의하면 니골라는 이단으로 화했다는 건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두신가 봐요. 사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카렌 유다 같은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직무를 당할 때 고난을 당할 줄로 아는 사람, 어려움을 참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개인의 시험이나 교회의 시험이 올 때 그걸 잘 꿋꿋하게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라야 그 교회를 책임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모퉁이를 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참된 신앙생활은 신자들은 세상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영광은 언제 받아요? 주님이 오실 때에 받습니다. 먼저 그걸 언급했어요. 그럼 이제 몇 가지 했는데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원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참된 은혜가 있을 때는요 영적 의욕이 넘칩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좀 하고 싶어서 뭔가 이 교회에 뭐 하고 싶어서 이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부득이함으로 아이고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득이하는 건 하기 싫은데 왜? 체면이 안 서니까 뭐 등등 의무감에서 안 할 수도 없고 이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원함으로 해라. 헌금을 할 때에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11조를 바쳐도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죠. 예, 아까운데 이거 안 바쳐야 되겠는데 이게 참 이게 요걸 갖다가 투자를 하면 얼마가 될 텐데 돼지를 사면은 이거 이익이 날 텐데 뭐 이래가지고 그게 참 그런 마음이 들어가죠. 이 은혜가 떨어지면 그런 기도를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교회 오는 것도 그래요. 야 오늘 언제 주일이죠? 처음 믿는 애들에게 첫사랑이나 그러는데 첫사랑은 그렇잖아요. 저희 처음 만나서 남녀간에 서로 교제할 때 그냥 시간이 없어가지고 참 만나고 싶어서 그렇죠. 요즘 세상에는 그걸 막 자유로 하잖아요. 뭐 자유로 언제 만나고 싶다. 그런데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어떤 날부터 시작됐다. 그게 곤란하다고요. 자꾸 만나서도 시계만 보고 있어요. 언제 끝나지? 그러면 그 곤란하죠. 자원해서. 자원해서. 다윗과 같은 성군이요. 그 시정이 넘치고 그 시인이죠.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을 했습니까? 이 어떤 날 범죄했어요. 임금님으로서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럼 옛날 간음죄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임금님이 뭐 솔로몬이 천명도 되랬는데 뭐 그 뭐 여자 하나 똑같다 그러는 거 뭐. 그러나 다윗은 부하 장군의 아내를 뺏었어요. 죽이고 뺏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감춰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척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 없어졌는 거 하면은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의욕이 상실됐어요. 어떤 날 나단 선지가 와서 책망하며 비유를 들었어요.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이 나라에 이렇게 돼서 기강이 서겠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아 글쎄 부잣집이 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이걸 품고 잡니다. 아까워서. 그런데 옆에 있는 가난한 집이 말이에요. 가난한 집이 그랬어요. 옆에 있는 부자가 그 가난한 집에 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이걸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이런 천인 공로 할 녀석이 어디 있나. 이놈을 당장 사배나 갚아주고 천벌을 받을 놈이라다. 아니면 떠들어대었어요. 나단 선지가 정성을 하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당신이요! 아, 그랬단 말이야. 가책을 푹 찔렸어요. 다윗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중심의 진실함을 주시고, 내 마음에 청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전처럼 주세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없다면요? 의무감에서만 합니까? 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말하는 게 그게 지루하다면 문제가 온 거죠. 이 문제가 온 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건 위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위기입니다. 바빠서요? 아, 내가 지금 바빠서 그런데 다음에 만나 바빠서. 그럼 뭐라? 잘 가시오. 하나님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1편. 51편 11절 10절부터 보면 좋겠어요. 51편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다같이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죠?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 더러운 마음이 들어가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 교회 자체에도 힘이 들어요. 예배 자체도 무거운 모의가 돼 있어요. 기도한다는 게 이거 성경책이 한 장이 이거 뭐 가볍기가 이거 뭐 얼마나 가볍습니까? 이게 성경책이 그렇죠? 한 장 넘기기는 가벼워요. 그런데 이 한 장을 못 넘겨요. 얼마나 무거운지. 아이고 보고 싶지 않을 때는요 시편 되겠다. 우리 속된 표현으로 팔자산합계 시편 119편을 만나면요 이야 이게 100몇절까지 있단 말. 어쩌다가 이게 팔자산합계 이런 장을 만났는고. 이게 언제 끝나나 부담이 돼가지고 이게 참 그렇지. 은혜가 될 땐 그렇잖아요. 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느냐. 자원하는 심정이.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건 여러분은 장로만 가르치는 장로와 같은 위치 즉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지도자에게 속하는 것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가면 교사님들이 지도자 아닙니까? 그 각 회 지회도요 회장 임원들이 지도자 아닙니까? 이들이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기도와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요 그 주님의 일한다는 거 허다는 거요. 주님 받지 못하지요. 도로 가져가라고 그래요. 주님이 마음이 없는 걸 왜 가지고 왔느냐. 그만둬라. 이게 성서의 교훈이지. 그래서 다윗이 그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날아갈 듯 해줬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걸 받았어요. 이것이 먼저 권면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러운 유리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긴 하는데요. 사람들이 자원해서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왜 하지? 그 주님은 그걸 물어요. 과정도 묻지만요. 왜 하지? 왜 열심히지? 그 반드시 주님이 들여다보십니다. 왜 그건 그런 거 하지?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이 어떤 식사 자리에 어떤 죄인인 여자가 와서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옥합을 300대나 노동자가 1년 노동해야 벌 돈의 향유를 예수님에게 한꺼번에 다 부어버렸습니다. 아낌없이 부었어요. 사랑에는 계산이 없지요. 그냥 쏟아 부었어요. 유다가 야단을 유다가 틀림없죠. 여러 경로로 볼 때 그 몇 사람이 동조했습니다만 사도들도 모르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 부지할 것이지 이렇게 아까운 거다니 예수님 그 동기를 아시거든요. 유다가 아주 꼭 가난한 사람 생각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속엔 뭐 있죠? 유다가 회계의 돈 맡았거든요. 그거 넣은 다음에 살살 훔쳐가라고 했어요. 이 재미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열심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 다음 권면은 자원해서 열심히 하지만은 동기가 좋아야 된다. 예. Not greedy for money라고 그랬어요. NIV는. 우리가 선행을 할 때에도 동기가 중요해. 왜 그거 하느냐 지금. 어디다가 무슨 계산하여서 하느냐. 순수하게 하느냐. 그 순수하게 한다는 말 NIV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Eager to serve. 순수한 봉사에다 열심을 기울이래. 정말 주님이 좋고 정말 주님 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의 동기에서 대가 바라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어떤 선전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요. 더 많이 더 대접받을 더 많이 뭔가 돌아오는 보이지 않는 뭔가를 그 계산하고 한다는 것 그 주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자원함으로 하되 부당한 대우나 이득을 계산하는 것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도자가 할 일은 뭐인가 하면 이걸 직역하면 군림하는 자세를 가지지 마라. 주장하는 자세, 교회에서 주장하는 자세. 뻣뻣하게 우리 지난 수요일날 45도 각도 인사하는 법을 실습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처음 나오시는 분들에게 오늘부터 일어나서 한번 할까요? 45도 각도 절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탁 일어서 나가더니 자기 당장 하시대요. 어떤 분이 보더니 그저 세 번이나 45도 각도 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장로님 요즘이 이상해요. 보이지 않는 군림 자세로 임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게 제일 밑에 왔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섬겨야 됩니다. 제일 천한 자, 제일 낮은 자라도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끌리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위로 하려고 인간적 권위로 권위를 세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세요. 주님 충만히 임하면 권위가 서요. 세우지 말라고 해도 권위가 서요.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깊이 믿고 주님 앞에 가까워지기 바랍니다. 주님 나와 아, 내가 나귀지만 주님 저 타고 계시면 그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나귀가 한두 안 그런 이제 무슨 얘기가 있죠. 나귀가 아,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절을 하거든. 이야, 내가 얼마나 잘났는고 이랬다니. 미인군 예루살렘에 다가가지고서는 예루살렘 땅 내려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또 절을 안 하거든. 궁디 때려 절이 가라고 그랬다고. 예수님만 바로 태우면 그게 권위거든요. 왜 권위가 떨어집니까? 예수님. 자녀들에게 사실 권위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권위가 안 서니까 어떻게 하면 폭력 권위를 또 쓰지요. 말의 폭력, 행동의 폭력을 쓰려고 그러는데 그럴수록 권위 떨어져요. 그러나 좀 더뎌도 주님과 함께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나타나면요. 나중에 가면은 여기 그래서 아이들을 잘 훈계하면 나중에 가서 곁길로 안 가고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을 바라봐야죠.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권위를 가지고 임하지 마라. 이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 장로의 권위. 이렇게 하면 보상하는 누가 보상하는가 하면 목자 장이 보상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상 구하면 안 이게 불순한 이익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벌써 거기서 끝난 겁니다. 현세 보상으로 끝난 거예요. 원 보상, 근본적으로 보상하는 분은 목자, 장이,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작은 목자들이기 때문에. 잘하면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모든 걸 친히 보상해 준대요. 친히 보상해 준대요. 그리고 어떤 보상?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준답니다. 세상 거는 시들지요. 미국의 어떤 해군 장성이 사관학교를 거치지 않고 장성이 돼 총 책임자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훈장 탄 거 뭐가 잘못했어. 그게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FBI가 조사를 하려고 통고문을 보내고 진술서를 쓰려고 하니까 괴로워서 자살해버렸어요. 해군의 명예를 위해서 죽는다 했지만 뭐 밝혀지진 않지만 왜 죽겠습니까? 어쨌든지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그 막 수단 그 훈장 받은 거 도로 돌려받아야 되겠다 그런 식이 아니?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부당하게 내가 어떤 재주로 해가지고 받은 이득 그런 영광들은 다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한 것은요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시는 날이 오는데 그것을 갚으시는 날에 영광과 존귀가 있다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교회 직원은 중요합니다. 교회 직원은 장로와 집사입니다. 장로는 온 지도자를 다 포함한 거예요. 소회 지도자도 다 포함한 겁니다. 사실 가령 학생회 장로는 누구냐? 그 지도자가 장로예요. 가정의 장로는 누굽니까? 아버지가 장로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 그리고 집사는 실무 감당하는 거예요. 가정의 집사는 누구요? 아마 어머니일 거예요. 아버지는 장로고 어머니는 집사입니다. 이거 책임을 잘, 위치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 장로 중에도 집사 중에도 또 분야가 있습니다. 다 그냥 핸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주님 앞에 제대로 자원해서 순수한 동기에서 겸손하게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큰 유익을 얻고 이렇게 세워진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날로 성장했다고 그랬어요. 직원들이 바로 서고 바짝이 위치를 바로 이해하니까 바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개인에게도 그러한 보상을 주님이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위치를 중시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위치를 주님께서 서라고 하는 위치에 서게 해주시고 서서 움직이라고 하는 것에 움직이게 하시고 과부의 지게표를 움직이지 말라 하신 것처럼 모든 우주나 인간계나 세상에 교회의 한계를 두어서 주님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시고 그 책임에 충성하도록 하셨사오니 특별히 우리들은 교회에 귀중한 직책을 주어서 감당하게 하시고 누구네를 잘못 우리가 한 것은 용서해 주시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바른 위치에 서서 바로 걸어가므로서 주가 맡기신 일을 감당함으로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목자 장에게 진입받는 좋은 결실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